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섭생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섭생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말한다면 care of health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보통 한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배설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병들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고 혹 병들더라도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는 이 위생 문제가 있고, 또 이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평소 자세도 좋아야 하고 알맞은 운동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연구하던 의학자들이 음식, 위생, 운동 이세 가지 섭생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건강 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양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 정신적인 요소와 성격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거의 학문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까지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섭생과도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섭생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care of spirituality.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영성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영적 섭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섭생에도 일반 섭생처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아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헌신입니다.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이나 혹은 이 봉사하는 것과 같은 헌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세 가지의 섭생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지속적인 영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 섭생에도 성격적인 요소와 이 정신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하게 평가받았다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섭생에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 외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선 이 갈등을 구절양장의 언덕이다, 구곡양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대관령이나 한계령과 같은 이런 길을 구절양장의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구절 혹은 이 구곡이라고 하는 말은 아홉 번 끊겨져 있다, 아홉 번 꺾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고, 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창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의 뱃속에 있는 창자가 아홉 번, 열번 그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대관령이나 이 한계령을 넘나드는 그 길이 그렇게도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는 이 험산출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구곡양장이다, 혹은 이 구절 양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위에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구절 양장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 한번 넘어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한번 휘몰아치는 폭풍 언덕이야말로 그저 한 번만 넘어가면 다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 아홉 번, 이 구절양장처럼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복도 받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틀린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인가? 회의를 품거나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마에게 음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밥 잘 먹고 건강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얘야 밥 잘 먹어야 건강하고 또 네가 화장실도 잘 다녀와야 건강한 거고 위생관리도 잘 해야지 너 치료할 땐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운동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면 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체의학이 어떻고 정신건강이 어떻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유치원 아이에게는 밥 맛있지? 밥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정도 얘기만 하면은 끝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5살이 되었는데도 이전에 하던 말을 똑같이 얘야 밥 맛있지? 밥 잘 먹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있으면은 이 이야기는 진실성이나 진전성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초신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옛날 초신자 가르치듯이 똑같이 가르치고 지금까지 적용해 왔기 때문에 영적 성숙도가 좀 깊어진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마치 성경과 위배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성도,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이 성도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믿고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초치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바보처럼 취급하면서 우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동창회 나가서 겪은 일입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이 전도를 했더니만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봐. 괜히 좋은 분위기 깨지 말고 믿어도 좀 교양 있게 믿어. 이 말이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봐 이 사람아, 종교가 사람 버렸네.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저 어울렁 너울렁 섞여가면서 그렇게 믿는 거이지 종교를 가져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갈등의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발걸음을 구원의 그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갈등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1%도 안 될 99%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뭡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나가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갈등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앞에 자꾸 생기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은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라도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이겨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말로 우리 한국의 어떤 속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길을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좀 믿으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도 좀 함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희생 없이 적당하게 예수 믿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저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걸 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저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싶은데 요걸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는 정말 저러고 싶은데 난 이러고 살고 있다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1차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갈등 속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모를 땐 몰랐지만은 말씀을 알고 보니까 차츰차츰 더 그런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힘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사실은 7장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보아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이렇게 끊어서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7절부터 25절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고 하면은요 34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이게 34번이나 나오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를 앞세워서 세상살이를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기 15절과 16절 읽어보면 이렇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죄에 직면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미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몇 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오랜만에 가서 방문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전에 좀 불편했던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억 마일이 떨어진 미국에서 있으니까 그저 우연이라도 이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 만날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 예전에 이게 불편했던 그 관계가 다 없어진 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그것이 쑥쑥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동안 안 볼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동안 이 고여있던 구정물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윗부분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막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휙 하고 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찌꺼기들이 그 위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속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평생 동안 믿는 이 제가 그동안 저 사람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제 본 마음은 아직도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도 좀 빨리 가라앉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혼자 속으로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울분과 그 분노를 삭히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이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저 잊고 살면 될 것 같고 좀 떨어져 있으면 깨끗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문제에 직면하거나 혹은 이 이해득실과 관계에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의 이 못난 점들이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는 외면하기도 하고 더러는 합리화를 하고 인정합니다. 그 외면하는 거는요 없다 없다 있는데도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말이지 속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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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나요. 합리화는 뭡니까? 그건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미워하는 그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미워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오늘날 이 형편을 보게 되면요 뇌물 받지 말아야 할 곳에선 뇌물 받고 거짓말하고 외도하고 시기하고 혹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위선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적 사고방식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남들보다 정직해서 큰 뇌물을 받지는 않지만은 뭐 적당한 뭐 촌지는 받아서 문제 안 될 만큼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공직자로 일하는 것 역시 비교적 나는 남들에 비해서 참 착하고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이 주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는데 예수 믿고 성경 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럴수록 속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조금 부정직함에 대해서도 그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눈 감고 지나갔는데 아 말씀이 자꾸 그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강남 중심에 있는 큰 아파트를 팔고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좋다고 하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고급 이 승용차를 굴리면서 사는 이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월급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나도 모르게 적당한 촌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받고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해보니 이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촌지 안 바꿔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옮겼습니다.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그분이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자기가 살아가던 이 모든 방식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분의 삶의 모습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가시면서 그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시대에 그 문화적 메시지가 날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감정에 충실해라. 남들은 다 저러는데 너 혼자 왜 잘난 척하냐, 뭐 이런 세상이 주는 이 문화적 메시지가 자기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가장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가만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에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흔들렸다고 그 장로님은 고백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에게 부자 세습을 하고 어떤 교회는 100억이나 되는 돈들이 비자금으로 형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믿는 사람이지만은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게 믿는 게 바른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그리 어지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붙잡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조차도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성령님, 주님의 말씀, 예수님,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을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만나서 얘기도 좀 하면서 이 설무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나누기 위해서 만났답니다. 이 신부는 캐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면 결혼식도 하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잘 살으라고,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도 절대 이혼은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싶어서 이들을 불러서 물어보았답니다. 이혼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신부가 말하기를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랑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목사님,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들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젊은 사람을 그대로 주례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너희들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 가진 것을 이제서라도 내가 알았으니까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주례 못 해주겠다 하고 전제한 다음에 그 두 사람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쳤답니다.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고 확인도 하고 약속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례를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적 메시지에 오염이 돼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도 회피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등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회피하거나 타협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절양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공직자 그분의 이야기처럼 하나하나 넘어가는 순간마다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지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고쳐나가시는 그 삶의 거룩한 현장에 직면하게 되고 서면 설수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느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에 갈등의 고개는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갈등의 고개가 끝나가면 저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희망봉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서면은 인생 문제도 삶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그런데 마치 그 앞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이 언덕 내려가는 순간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절망의 골짜기거든요. 오늘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다. 이 구절이 두 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데 늘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도 늘 악을 행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오래 잊어버렸던 마음이 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에 속에서 확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순간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래도 목사라고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내가 다 용서했다고까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정작 만나고 보니까 속에서 올라온 걸 보고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낙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보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서 화내고 있는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그 자기 자신이 영 보기에 싫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저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정말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겨우 안 되나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사실 우리도 이런 절망의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추한 존재들이 추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난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직 절망의 자리에 가지 않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주 절망의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시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주님의 은혜는 더 높아 보이는 거이고 그 은혜에 더욱 의지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나 자신을 향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일생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가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희망을 이 다윗 왕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케제만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을 정의할 때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항적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 자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남을 향해서 절망의 탄식, 호라를 많이 외칩니다. 남을 보면서 혀를 차지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 사람 모습이 오라, 저 사람은 참 곤고한 자로다. 아, 저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오라라고 하니 절망의 탄식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고, 내가 아주 흙 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절망하는 그 자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희망을 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절망의 자리를 망각한 채 살아갈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주는 돈의 법, 교양의 법, 외모의 법, 학벌의 법, 뭐 이런 잘못된 법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그 겉옷만 입고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않은 그런 모습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잘못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럴듯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에요. 결국 오늘 누가 날 건져내랴 하는 이 말은 건질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못된 그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갈등과 절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과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료로 해서 주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병들어 있든지 병들어 있지 않든지 간에 치료자는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란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직자로 살아가는 분,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장로님이세요. 초신자로 20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바로 갈등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20년 계속해서 초신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런 그가 전 정부지요? 거기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지냈던 그 장로님. 그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갈 때에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고 하면은 연줄도 없고 학벌도 없고 단지 청렴한 것 그거 하나로 청와대의 비서관이 된 사람이라, 그게 제목이었어요. 과거 20년 전에 그는 적당한 뇌물을 받던, 촌지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고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고 주님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장로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참 버거워요.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고 버거워도 그걸 맞추고 살아갔더니만 주님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촌지마저도 받지 않았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세상은 연줄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청렴성 하나로 청와대 비서관이 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에 직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며 활개치며 높이 제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절망으로 치닫으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나가는 자리라고 하는 절대의 관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강한 믿음으로 타협의 자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좋은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많이 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갈등과 고난의 자리에서 많이 참 힘들어하는 이런 우리의 형편,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타협의 자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세상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존경과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